야고보서 13번 메시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완전하게 따르지 않고 위하지 않는 생활, 첫 번째. 마가복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완전하게 따르고 위하는 생활, 주 예수님의 생활을 봅니다. 반대로 야고보의 서신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완전하게 따르지 않고 위하지 않는 생활을 봅니다. 이번 메시지와 다음 메시지에서 우리는 야고보의 책에 있는 신약 경륜과 구약 시대의 혼합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볼 것입니다. 야고보는 매우 경건한 사람이었고 인간적으로 말하면 매우 현명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우리는 야고보가 구약의 일에 너무 많이 점유되어 있음을 봅니다. 의심할 바 없이 그는 구약의 감각과 냄새와 분위기로 적셔졌고 스며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야고보가 구약 시대를 통과하여 완전하게 신약 경륜 안으로 들어갔다는 강한 표시를 그에게서 발견할 수 없습니다. 아마 야고보는 침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저서에 따르면 그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포함한 과거의 모든 것과 함께 자신의 철저히 끝남과 매장됨을 체험한 적이 있으리라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구약 시대의 열두 지파를 붙잡고 있음. 그의 서신에서 야고보는 여전히 구약 시대의 열두 지파를 붙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고보가 이 책을 시작한 방법에 의해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하노니 기뻐하라. 야고보가 그의 서신을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보낸 사실은 그에게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하나님의 신약 경륜과 구약 시대의 차이에 관한 분명한 관점이 부족함을 나타냅니다. 야고보는 신약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 신자들을 유대 나라에서 구출했고 분리했음에 대해 분명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1장 1절에 있는 열두 지파라는 표현은 너무 낡은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 시대에 속한 것입니다. 바울의 저서에 따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신자들은 하나님에 의해 옛 시대에서 부르심 받아 나왔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심지어 유대교를 현재의 악한 세대로 간주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현재의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들을 위하여 자신을 드리셨으니. 갈라디아서 전체의 문맥에 의하면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있는 현재의 악한 세대는 종교적인 세상, 세상의 종교적인 방향인 유대 종교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할례가 사도 바울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힌 세상, 즉 종교적인 세상의 일부분으로 간주된 갈라디아서 6장 14절과 15절에 의해 확증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유대 종교적인 세상, 즉 현재의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우리 죄들을 위하여 자신을 주셨음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있는 현재의 악한 세대는 사도행전 2장 40절에 있는 패역한 세대와 같습니다. 오순절날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와 같은 경건한 사람이 유대인인 그리스도인에게 쓴 그의 서신을 어떻게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보낼 수 있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확실히 반대되었습니다. 신성한 출생을 통해 신성한 생명을 소유함. 1장 17절과 18절에서 야고보는 각양 좋은 주심과 온전한 은사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에 의한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분의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고 말합니다. 이 구절들은 빛들의 아버지께서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낳으셨음을 말합니다. 이것은 신성한 출생, 즉 우리의 거듭남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은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한 생명의 씨임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우리가 신성한 출생을 통하여 신성한 생명을 소유한다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한면으로 그의 서신을 열두 지파에게 보내고 또 한면으로 신성한 출생에 의해 받은 신성한 생명에 대해 말합니다. 열두 지파는 전적으로 구약에 속한 것인 반면에 신성한 출생을 통해 받은 신성한 생명은 확실히 신약에 속한 것입니다. 야고보의 저서에 있는 것은 어떠한 혼합입니까? 그는 구약을 신약에 혼합합니다. 하나님에 의해 거듭난 자들을, 그분이 낳은 자들을 어떻게 여전히 열두 지파로 부를 수 있었습니까? 야고보는 어떻게 열두 지파에게 말할 수 있었으며, 또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들을 낳으셨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야고보가 그의 책에서 한 말입니다. 어떻게 열두 지파가 한 첫 열매가 되기 위해 하나님에 의해 태어날 수 있었습니까? 1장 1절과 1장 17절, 18절을 비교할 때 우리는 야고보의 상황이 이 서신에 나타난 바와 같이 얼마나 흐렸는지를 봅니다. 이 시점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다만 경건하다는 것 때문에 매력을 느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수세기에 걸쳐서 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륜에 관해 흐릿한 상태에 있어 왔습니다. 그들은 구름 아래서 그들의 경건에 덮여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서 바울이 경건한 야고보에 의해 잘못 인도되었듯이 우리도 경건한 사람에 의해 잘못 인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흐린 상황의 영향을 피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서 바울은 서원한 사람들과 함께 성전에 가서 그들을 위해 돈을 지불하라고 하는 야고보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이렇게 함으로써 관대했으며 고린도인들에게 한 그의 말에 따라 행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그러나 사도행전 21장에서 주님은 바울이 생각한 관대한 만큼 관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서원의 마지막 날, 즉 제7일에 소요가 일어났고 바울은 체포되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도행전 21장을 조심스럽게 읽는다면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에 찬성하지 않으셨으며 그것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입하셨음을 볼 것입니다. 심겨진 말씀을 받음. 1장 21절에서 야고보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힘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존재 안으로 심겨져서 우리 혼의 구원을 위한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 안에서 자라고 있는 생명의 식물에 비유합니다. 이것은 확실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야고보의 서신에서 구약의 것과 섞인 것입니다. 구약의 실행 안에서 자유의 완전한 법을 지킴. 1장 25절에서 야고보는 그러나 완전한 법, 즉 자유의 법을 들여다보고 계속해서 그 안에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말씀을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고 말합니다. 완전한 법, 자유의 법은 뛰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생명의 법이며 주님께서 산 위에서 선포하신 천국 헌법의 도덕 수준과 일치하는 도덕 수준입니다. 자유의 완전한 법을 지키는 것은 매우 적극적인 것이지만 야고보는 구약의 실행 안에서 이 법을 지킴에 대해 말합니다. 이것은 1장 26절과 27절에서 그가 한 말에 의해 나타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종교적이라 생각하여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종교는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러움이 없는 종교는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방문하고 또 자기를 지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여기에서 우리는 야고보가 세 가지 혀를 제갈먹임,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방문함, 자기를 지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함에 관하여 자유의 완전한 법을 지키라고 믿는 이들을 권면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것들 중 아무것도 하나님의 신약 경륜 안에 있는 필수적인 항목이 아닙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야고보가 자유의 완전한 법을 신약의 실행 안에서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하지 않음을 봅니다. 오히려 그는 우리에게 혀를 제갈먹이고 고아와 가부를 방문하고 자기를 지켜 세상에 물들지 말라고 권면함으로써 구약의 실행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서신의 일장을 읽을 때 우리는 야고보가 완전한 법을 지키려는 관념을 붙잡았음을 봅니다. 1장 22절에서 그는 우리가 마땅히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1장 25절에서 그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고 계속해서 그 안에 있는 자는 말씀을 실행하는 자며 이 사람이 그의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야고보에 따르면 율법을 행하는 자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유의 완전한 법을 지키기 위한 신약의 길을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신약은 우리가 그 영을 따라 살고 행함으로써 자유의 법을 지킨다고 가르칩니다. 전체 신약은 우리 스스로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그 영에 의해 사는 것입니다. 다만 지키는 것은 우리 자신에 의한 행위의 문제인 반면에 생활은 거듭난 우리의 영 안에 내주하시는 영에 의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으며 우리 자신의 노력에 의해 행하는 자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행하는 자가 되는 대신 그 영에 의해 사는 자가 되어야 함을 뜻합니다. 스스로 율법을 지키는 것과 그 영을 따라 사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야고보서에는 신약의 관념을 따른 것이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서신에 있는 대부분의 관념이 구약에 속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고보는 자유의 법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이것을 문자적인 율법을 지키는 구약의 방법으로 이야기합니다. 야고보는 모세의 율법이 온전치 않고 완전치 않지만 신약의 가르침은 완전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야고보는 신약의 가르침이 완전하며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고 깨달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우리가 그것을 지키고 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어떻게 성취하는가에 관한 그의 관념은 분명히 신약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다루는 그의 방법은 우리 자신이 지키고 행하는 구약의 방법을 따른 것이었으며 그 영을 따라 살고 걷고 행동하고 처신하는 신약의 방법에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고보서를 읽는 어떤 독자들은 완전한 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 야고보의 말은 옳다. 확실히 우리 모두는 자유의 완전한 법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는다면 그 영의 비춤을 따르지 않고 천연적인 이해에 따라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사실상 신약의 모든 가르침은 만유를 포함한 영이 우리 안에 사시고 내주하심에 대한 정의입니다. 우리는 이 가르침들을 지키고 스스로 행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주하는 영을 따라 내주하는 영에 의해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을 따라 그 영에 의해 행할 때 우리는 완전한 법, 자유의 법을 살며 신약 전체를 삽니다. 우리는 자신의 노력에 의해 신약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약을 지킬 수 있도록 그 영에 의해 삽니다. 행함은 우리 자신에 속한 것이지만 생활은 성령에 의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신약의 관념은 이렇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야고보의 서신은 이 문제에 있어서 분명하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낳고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음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활, 특히 그리스도인의 실행상의 완전함에 관한 그의 관념은 구약의 관념에 근거한 것처럼 보입니다. 회복된 구약 시대의 실행과 신약 경륜을 혼합함. 야고보는 회복된 구약 시대의 실행에 신약의 실행을 혼합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2장 2절에서 사용한 회당이라는 단어에 의해 나타납니다. 우리는 수나고기라는 헬라어 단어가 함께를 뜻하는 순과 데려오다를 뜻하는 아고의 두 단어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는 모집, 모임, 무리, 회중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모임의 장소를 나타냈으며 신약에서는 무리와 모이는 장소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여러 종류의 유대인들의 많은 회당들이 있었습니다. 회당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이 파괴된 후에 회당이 생겼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공부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추구하기 위해 회당에 왔습니다. 유대인들이 포로된 데서 돌아왔을 때 그들은 회당에서 모이는 이 실행을 그들의 고국에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회복된 후인 회복된 구약 시대의 실행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그들 자신의 언어와 관습을 가지고 다른 여러 지역들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을 위한 회당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에 그들은 이 언어들과 관습들을 따라 회당들을 세웠습니다. 이런 이유로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 사이에 다른 회당들이 있었습니다. 2장 1절과 2절의 전반절에서 야고보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함과 함께 가지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라고 말합니다. 2장 1절에서 야고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해 말하며 2절에서는 회당에 대해 말합니다. 이는 분명 하나님의 신약 경륜과 바벨론에서 회복된 후에 구약 시대의 실행과의 혼합을 나타냅니다. 명백히 야고보에게는 그리스도인과 유대인의 차이에 대한 관념이 없었습니다. 야고보에 의해 사용된 회당이라는 단어는 그가 회중이나 유대 신자들의 모이는 장소를 유대인 가운데 있는 회당 중의 하나로 아마도 그리스도인의 회당으로 간주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유대인인 그리스도인들을 여전히 구약을 따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나라의 일부로 간주했음을 나타낸 것 같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것은 그에게 구약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신약의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의 차이에 대한 분명한 이상이 부족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얼마나 심각한 혼합입니까? 여전히 구약의 문자적인 율법을 지킴. 그의 서신의 2장과 4장에서 우리는 야고보가 여전히 구약의 문자적인 율법을 지켰음을 봅니다. 예를 들면 2장 9절과 10절에서 그는 너희가 만일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걸려 넘어지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야고보가 여전히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실행을 했었음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야고보와 장로들이 바울에게 말한 사도행전 21장 20절에 있는 말씀과 일치됩니다. 수만 명의 유대 신자들이 여전히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모세의 율법의 혼합 안에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다른 사람들은 심지어 그러한 반유대적인 혼합을 실행하도록 바울을 충고했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서 야고보는 율법을 지키라고 바울을 격려했습니다. 그는 율법 시대가 끝나고 은혜 시대가 심히 정기케 되어야 하며 이 두 시대의 차이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대적인 행정에 반대되며 그리스도의 표현인 교회의 건축을 위한 하나님의 경륜적인 계획에 큰 해가 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의 서신은 반유대적인 혼합의 구름 아래에서 쓰여진 것입니다. 구약의 냄새를 가진 지혜에 의해 행동함. 야고보는 그의 서신에서 지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1장 5절에서 그는 그러나 만일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스도인의 실행상의 완전함을 위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3장 13절에서 야고보는 지혜의 온유함에 관해 말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이해가 있는 자가 누구냐? 그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3장의 문맥에 의하면 지혜의 온유함은 말을 제한함을 가리킵니다. 계속하여 3장 17절에서 야고보는 위로부터 온 지혜에 대해 오직 위로부터 온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 지혜는 13절에 있는 온유함과 17절에 언급된 미덕들을 포함합니다. 야고보의 관점에 따르면 이것들은 그리스도인의 실행상의 완전함을 위한 모든 특성들입니다. 지혜에 대해 야고보가 말한 것은 구약의 냄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이해에 따르면 위로부터 온 지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와 매우 비슷했을지 모릅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아래에서, 세상에서, 애굽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지혜는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야고보가 말한 지혜의 종류는 사람의 행동을 위한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구약의 냄새를 가지고 있으며 신약의 지혜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신약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는 사신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것으로 소유함에 관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고 말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신약의 지혜는 우리의 성격이나 그리스도인의 완전함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고린도전서 1장 2장과 에베소서 1장 3장과 골로새서 2장을 읽는다면 지혜의 이 두 범주, 사람의 행동을 위한 구약의 지혜와 교회가 건축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모든 것으로 가지기 위한 신약의 지혜 사이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야고보의 책에서 발견되는 지혜의 형태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들이 이런 종류의 지혜를 소중히 여기는 이유는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교회 건축에 필수적인 것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축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모든 것으로 누림에 관한 메시지가 많이 전파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는 이들은 야고보의 서신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야고보의 서신에 있는 지혜와 바울의 서신에 계시된 하나님의 지혜 사이에 큰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세상을 처리하기 위해 내주하는 영을 가진 4장 4절과 5절에서 야고보는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 속에 거하시는 그 영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너희가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야고보가 단 한 번 언급한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과 벗됨을 폐지하는 소극적인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사는 적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내주하는 영을 말하지만 오직 세상을 처리하는 데에 관해서만 그 영을 말합니다. 영에 관하여 야고보의 책과 바울의 서신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울은 내주하는 영에 관해 많이 말합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8장에서 내주하는 영은 우리의 영 안에, 우리의 생각 안에, 심지어 결국에는 우리의 죽을 몸 안에도 생명을 갖게 합니다. 이렇게 하여 내주하는 영은 세 부분으로 된 우리의 존재를 신성한 생명으로 완전히 적셔지게 합니다. 물론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바울은 육체를 대항하는 그 영의 싸움에 대해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영을 거스리고 영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갈라디아서의 다른 곳에서 바울은 아들의 영에 대해 말합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형상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형상을 이루시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아들의 영은 다만 우리로 하여금 육체를 이기고 세상을 처리하게 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 형상을 이루게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야고보의 책에서 발견되지 않는 그 영에 관한 적극적인 강조점을 봅니다.